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을 받을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명작 가운데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지요.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 겉에 외형만 본다고 해서 그게 반짝거리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좋은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사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보통 가리켜서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묘사되어 있는 것이 마치 종의 모습과 같이 그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메시아는 왕이 아니라 마치 종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차 올 메시아는 연한 순 같다. 이 연한 순이라는 것은 나약해 보이는 거지요.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치 생명력이 부족해서 거칠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결국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외형적으로는 도저히 이 메시아로 여길 수 없는 모습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더 엄청난 얘기가 나오지요. 그 메시아는 멸시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고와 질고를 겪고 아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1절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반문하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볼품없는 고난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야, 저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것에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신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그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게 되고, 에이, 속았구나. 아,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다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그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참 메시아에 대한 구약 전체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때까지도 모르죠. 그러나 30절에 와서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31절 말씀을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만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의 가시적인 것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계시게 될 때에 그와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넨피스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한다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의미 있어 보이든 의미 없어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그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한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까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그냥 배척하고 뭔가 경건해 보이는 것을 단순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고 또한 결국 그 열매들을 우리는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외형으로 보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께 듯 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